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1계명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석 달 만에 시내산 앞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광야의 삶을 행군하기 전에 또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말을 하시든지 하세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뭐 우리의 봉사나 뭐 우리의 재능을 원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자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큰 산이 막혀 있어도 또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창궐하여 넘기 어려운 막막한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실마리는 성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결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은 너희는 내 것이기에 내가 책임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나라는 내가 왕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 특별히 십계명을 보시면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든지 전쟁을 통해서 진 나라는 속국이 되고 또 이긴 나라는 종주국이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조약문을 체결할 때에는 여섯 가지 조건을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첫째는 프리엠블, 전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주국 나라가 이 속국인 나라가 종주국이 어떤 나라인지 왕이 어떠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왕과 그 나라를 소개하는 문이 프리엠블, 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너희를 살려둔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너희를 자유케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컬 프롤로그, 역사적 서문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세 번째로 stipulation, 준수 조항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 나눌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blessing and curse. 이 준수 조항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에게 후한 상을 줄 것이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한 저주는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조약문의 작성의 증인이 누구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여섯 번째는 deposit and reading.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이것이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영화를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 돌판을 몇 개 받아오십니까? 두 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두 개일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기도 하고 사람을 향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돌판에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 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조약문 체결의 원칙을 보면 항상 돌판은 두 개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주국과 속국이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쓰고 밑에 서명을 하고 오늘날도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나누어 갖듯이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조약문은 선포됨과 동시에 왕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고 욕심이 왕이었고 물질이 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다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백성에게 이와 같이 이를지니라, 내가 말할지니라, 내가 선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는요 삼자가 필요 없어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다 너와 나 2인칭 명사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야 요렇게 말해라, 요렇게 안 했어요. 요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2인칭 명사를 써 직접적으로 선포하여 말씀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면 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주신 거 아닙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들에게 야, 잘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인데 요 계명 잘 지키면 인도하여 너희를 구출해 줄게. 요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뭐예요? 시내산에서 너희를 이미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잘 들어보시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벌써 구출함을 받은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들이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지켜야 할 계명이 십계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존재하려면 최소한도 두 가지는 있어야 돼요. 힘과 법입니다. 법이 안만 완벽해도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다 뒤져 법대로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소련이 무너지고 많은 나라가 자치국, 자치나라로서 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독립을 한 나라와 독립을 못한 나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힘이었어요. 힘. 그 나라가 힘이 있으면, 자치국에 힘이 있으면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만 있어도 힘만으로 됐느냐? 아니에요. 그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법적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 때에 자치국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이 힘이 있어서 끄집어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세우시고 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가져야 할 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 잘 지키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키십니까? 예, 아멘. 미국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1계명을, 10계명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1계명을 잘 지키느냐? 그랬더니 다른 계명은 내가 잘 모르지만 1계명은 잘 지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0%였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고 신학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1계명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통계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굉장히 소중한 법입니다. 항상 모든 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이죠. 1계명,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내 앞에는 이러한 뜻입니다. 내 눈앞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넣지 말라. 이것이 1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1계명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다 농사를 지으면서 이미 풍요로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농경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알 세불의 준말인데 세불은 똥파리입니다. 바알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세불 신은 누구냐면 똥파리 대장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장으로, 신으로. 여러분, 왜 그들이 애굽에서도 파리를 신으로 섬겼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파리, 똥파리를 왜 신으로 섬기는지 아세요? 등산 가보셨습니까? 먹을 거 하나 없이 짊어지고 등산 가면요, 파리 안 보입니다. 근데 음식물을 딱 여는 순간, 먹을 것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웽 하고 날라오면요, 새까맣게 날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똥파리가 많은 것을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똥파리 대장을 신으로 섬기는 게 바알신이에요. 아세라 신은요, 여신입니다. 이것은 생식이 풍요로운, 새끼를 자식을 수도 없이 많이 낳는 여인 아세라 신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하면서도 풍요로움을 상징하면서 바알 신상은 남자 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남자 창남들이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데는 전부 여성들이기 때문에 그 창녀들로 가득한 그것이 농경 문화에 남겨진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안 하시고요. 가나안의 풍요로운 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온갖 잡신과 더러운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 외에 내 앞에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광야의 삶이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는 뭐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습니까? 내일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두 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주시면 먹는 거고 안 주시면 굶는 겁니다. 두 벌 옷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지지 않도록 하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밤에 무슨 뭐 장작이 있습니까? 무슨 몸을 데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덮여주시니까 춥지 않고 사는 거고 낮에 광야에 그 뜨거운 태양을 막을 길이 어디 있어요? 무슨 텐트가 있어요? 우산이 양산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인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세이빙 어카운트 있다가 없었다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주옵소서 주여 채워주 주여 춥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과거에는 내가 잘 살았고 과거에는 풍요로운데 다 잃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아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실은 축복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해서 늘 죄짓고 생각하는 것보다 병들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내게 아픔이 있어서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나 그러지 마세요. 광야는요 영적으로 보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민인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자니 고통스럽고 가나안 땅에 풍요로움을 주자니 요놈들이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부요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나를 건강하게 하시든 병들게 하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의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 뭐냐면 그들을 풍요롭게 한 것은 바로 나요. 그들이 바알 신당하게 드리고 있는 금과 은의 모든 것도 내가 줬거든. 그들은 내가 준 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알에 드리고 있다지만 사실은 그 모든 건 내가 줬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익을 만할 때 다 떨어뜨리며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전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다 떨어 썩게 만들 것이고 그들의 발가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내가 홀랑 다 뺏어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것은 재물입니다. 돈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돈 더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보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더 좋아요. 정말 제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들면 여러분 1계명을 어기신 겁니다. 누가 나를 자존심만 좀 건드려도 내 명예에 아픔을 주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이씨 교회 안 나가 에이 나 떠나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계명의 중요한 것은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부유하게 하셔도 나를 가나안의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셔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넣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계명이면요, 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살아있는 신이니까 나만 섬겨, 이게 첫 번째 계명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든 죄짓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든 없다고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마지막 자기 죽음 앞에 서서는 두려움 속에 오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너희 맘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스스로 나아가는 길로 찾지 말고 내가 내게 주는 그 길로 오라. 여기서 복음과 종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종교가 뭐냐면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과 유일한 길,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 복음의 종교, 복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셔도 알지만요,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종교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종교를 향한 신심은 대단합니다. 인도의 강에 악어를 섬기는 한 선교사가 가서 보니까 인도의 한 선교사가 보니까 어머니가 한쪽은 병든 아들, 다리를 쩔뚝거리는 아들, 이쪽은 건강한 아들 양손을 들고 나일 이 그 겐지스 강에 가서 자기의 신인 악어에게 어떤 아들을 드릴까? 병든 아들을 낼까? 건강한 아들을 줄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건강한 아들을 집어던졌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디든지 신심이 있어요. 마추픽추에 가시면은요, 잉카 문명의 유적지라고 하는데 가보면 이게 신당인지 집인지를 금방 구분합니다. 자기가 사는 집은요, 돌이 그냥 엉성합니다. 그런데 신당으로 지은 건물마다 얼마나 반듯하게, 튼튼하게, 틈새 하나 없이 신당을 짓습니다. 그들은 악어를 신으로 섬기고, 곰을 신으로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고, 스스로 신심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오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예배 시간이 좀 답답해요. 목사님 좀 어떻게 뭘 좀 시원하게 뭘 좀 할 거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 방법이고요.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 땅들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상의 색채를 띠고 있는 혼합종교의 색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앞에 바알 신당을 하나 살짝 구석에 갖다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제사 때가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그냥 절하고 나면 가정이 평화롭고 그저 다 좋은데, 내가 절 안 하면 뭐 너는 뭐 잘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너만 믿냐 막 그래가면서 아주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형제들을 위해서, 부모님,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절하는데 그게 지옥 갈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짝 뭐를 좀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 친구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자기가 장남인데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집사인데 가족들이 모이면 형 절할 안 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안 해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설득하십시오. 예수를 믿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부모의 덕을 기르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 앞에 절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요, 이제 5계명 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그 expired date이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효도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가 유효한 법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멸치 하나 대접 하나 하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굴비 비싼 거 세 마리 올려놓고 절했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지 혼자 다 처먹으면서 나중에? 살아계실 때까지가 효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그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계명이 가볍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계명이 가볍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계명 하나하나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인가를 깨닫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몽둥이 들어서 때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은요, 트래픽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트래픽이 있습니다. 뭐 차가 캄보디아도요, 우리 선교제 처음에 갔을 때는요, 신호등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요, 트래픽이 굉장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저를 공항에 경찰을 3명을 보내가지고 앞에 그 경찰들, 이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이요, 저를 호위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뭘 이렇게 나 목사가 오는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랬더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면 예배 시간 도착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꽉 막혔어요. 그래서 막 이쪽 길로 가고 차 있는 거 옆으로 빼라 그러고 막 달리고 그래서 집회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트래픽. 전 세계 가요, 이제는. 어디 가도 트래픽 대단해요. 근데 왜 트래픽이 그렇게 심하냐면요,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가려고 머리 바꾸세요. 뒤에 차들이 서 있는데 빠질 길이 있어야지. 서로 욕하다가 한놈 어떻게 다 빠지면 또 갔다 머리 맞고 또 갔다 머리 맞고 이러니까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신호등, 여러분 미국의 신호등 뭐 이렇게 많아. 좀 내가 이거 안 지켰다고 해서 경찰이 티켓, 나쁜 놈의 새끼들, 내 세금 다 내는데 나한테 또 교통법규 돈 뺏어 뜯으려고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다닙니다. 법규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계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강아지도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면요, 죽을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노예와 종된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지금도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몽둥이 들고 안 지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십계명이 가볍고, 열 가지밖에 없습니까? 열한 번째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뜻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히다. 이거 십자가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이거 은혜입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의 중요한 것이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아름다움, 매력, 평안,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값지고 귀한 것을 값없이 받은 기쁨, 이게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값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가도요, 공기값 받는 나라 없습니다. 우리 숨 한 1분만 숨 멈춰도 우리 딱 다 죽습니다. 뭐 어디 가서 태양값 받는 나라 없습니다. 태양 없으면 다 우리는 얼어 죽어요. 최고의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11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친절, 하나는 꾸짖음. 두 가지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 친절하면 했지 왜 꾸짖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지만 진리를 떠난 자에게는 단호하게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무겁고 괴로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의 은혜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